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 전체에 소개가 되고 있는 에스겔이 본 환상,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는 이 환상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8장 1절을 가보시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시점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제6년이 되는 해 6월 5일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6년은 BC 592년이 되고요. 예루살렘은 586년에 멸망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약 6, 7년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4장에서부터 7장에 걸쳐 이스라엘과 전역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전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다시 이 환상 단락이 끝나는 12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에 이 환상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라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택하시고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곳을 왜 하나님이 떠나셔야만 했는가 하는 일들에 대한 원인들이 이 환상 전체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8장을부터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8장을 보시면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이 공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패역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네 가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려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르는 북문으로 들어갈 때 에스겔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를 야기하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우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에 그 북쪽에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네가 이것을 똑똑히 보고 있느냐? 내가 더한 것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담 안에는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이 애굽의 각종 그 우상들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거기서 향을 피우며 그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의 제사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른 장면으로 또 이동하십니다.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해 여인들이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문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뜰 안쪽에 있는 문 옆에 담 안쪽에 밀실 그리고 다시 북문 곁에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어서 예루살렘에 에스겔이 도착해서 성전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경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8장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너 이것을 보느냐?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계속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내가 더한 것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성전 안쪽으로 갈수록 원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식이 더 거룩하게 또 유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거룩한 곳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악한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여호와를 등졌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이제 순화된 표현이고요. 원래 그 본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자면 궁둥이를 여호와를 향하여 두고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참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 가문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 제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셔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 환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도륙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예루살렘 땅에 쏟으시는 대목인데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9장입니다. 9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곳곳에서 정말 가증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그 도덕적인 악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일어나는 악들로 말미암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나머지 사자들에게, 여섯 사람의 그 무기를 든 사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이 시행되어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는 환상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9장입니다. 계속해서 10장에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엄정하게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숯불을 쏟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멸망을 확증하는 그런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18절 이하를 보시면, 10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었다라고 기록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동쪽 문으로, 그리고 11장에 이르면 마침내 성읍에서 떠나 성읍 동편에 있는 산까지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8장부터 9장,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심판을 시행하고 당신의 사자들, 예루살렘 성을 관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성에 심판을 시행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에스겔은 계속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에스겔이 엎드려 부르짖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또 11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말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남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정령 파기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이 비명 같은 질문, 하나님 정말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는 이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에서 축출되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거기에서 포로된 자들이 오히려 남은 자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이 부분은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던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그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반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당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위기에 처해 있기는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이방 땅에 고생하는 이 이방 문화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내팽겨쳐 주시는가 라는 이 분노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시면 11장 1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들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친척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라고 조롱하고 경멸했다라는 이야기죠. 멀리 떠나가라. 멀리 떠나가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교만한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쟤네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약속받은 거룩한 예루살렘 땅이고 이 예루살렘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치신 사람들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들의 더 주된 관심사는 그들이 취하지 못하고 남겨놓고 간 그들의 기업이 바로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현실 이해를 통째로 뒤집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그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성소가 되리라라는 말씀은 임시적인 성소로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시고 아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잠시 동안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어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임시적인 처소를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계속해서 버려두시지 않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끌어들이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합당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내적인 회복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그 환상 속에서 다시 돌아와 그발강가 사로잡혔었던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셔야만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현실 이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를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시 에스겔을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그 그발강가 에스겔이 거하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던 성전에서조차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8장 6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한탄 어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8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들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미 떠나고 계십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고 계시고,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느부갓네살이 찾아와 그들을 도륙하는 것으로 징계와 심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은 환상 속에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안의 사람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남은 자들 몇 명들만이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숯불이 뿌려지듯이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미 환상 속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본 그 실상들을 자기 앞에 앉아있던 장로들과 자기와 함께 포로되어 있었던 포로민들에게 모두 알리게 됩니다. 에스겔은 11장 25절에서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환상의 그 말씀들을 다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예루살렘의 실상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앞에 앉아 있었던 유다의 장로들 중에 몇 명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은밀히 행해지던 그 이방 제의에 직접 참여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유다에서 굉장히 지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일수록 정세에 민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되냐, 애굽 편을 들어야 되냐, 실제로 유다 말기에 그러한 그 입장들은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갑론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치가 종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친 바벨론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제의에 참석했을 것이고, 친 애굽 입장에 선 사람들은 애굽의 제의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죄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대상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포로들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포로들에게 너희들이 죄의 대가로 이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환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때,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와서도 여전히 짓고 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생생하게 에스겔 선지자의 입으로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로들은 또 이 말씀을 들었던 포로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에스겔의 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그렇게 똑같이 낱낱이 보시고 계시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제 죄는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현실이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어 그것을 포로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보셨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는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알립니다. 그들이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벌을 달게 받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것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포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포로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실하지 않아서 이 일이 초래된 것이다 라고 고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은 죽이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엑스레이고 MRI인 것입니다. 엑스레이와 MRI는 보이지 않는 곳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속에 그들이 볼 수 없는 예루살렘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도 그렇게 감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말씀을 아신다라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기만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나 쉽게 들추어내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는 마치 그러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유는 자, 너희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냈으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습니까? 사울에게 다윗에게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정죄의 말씀을 들은 죄가 드러난 상황 속에서 사울은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 포로된 모든 사람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장로들이 이 갈림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났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구나. 이 일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구나.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부정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내 앞길을 내 스스로가 갈무리해가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죄를 알고 고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발을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에스겔서의 다른 장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되묻고 계십니다. 내가 악인들이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더냐? 죄인들이 멸망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더냐? 나는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꺼내 보여주는 것은, 너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0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살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내가 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일에서 그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포로들에게 이 죄악상을 꺼내놓으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죄인으로 그냥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다른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범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